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바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 거의 끝부분을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이름과 더불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했던 일이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 것이고요. 다음번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내일, 사도행전 맨 끝부분이죠. 내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을 조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좀 연속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제까지 본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는데 도착할 때까지 여정을 쭉 기록을 해놓았죠. 그때 보면 맨 마지막 부분 14절 15절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로마에서부터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을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멀리까지 마중을 나와요. 한 50km 정도까지 마중을 나와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 형제들이 마중을 나왔으니까 그 형제들과 더불어 교제하거나 그 형제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거나 형제들을 훈련시키거나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사실은 제일 합당할 것 같거든요. 그게 좀 무르듯이 흘러간다면 그렇게 가야 맞겠죠. 근데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유대인들을 만나는 내용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제 드디어 로마까지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사람은 바울 혼자가 아니고 일행들이 같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같이 들어갔고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군인 한 사람이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지키는,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감시하는 것이고 죄수니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보호자가 하나 붙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이 군시럽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뭐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곳을 못 가게 한다든지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걸 막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인 입장에서는 도망 못 치게 붙잡고 있는 거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이 참 자기를 지켜주는 한 사람이 보디가드가 하나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역할도 동시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가변에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죄인들을 가두는 방식이 그 죄인이 어떤 신분인지에 따라 각각 다 달랐습니다. 사형을 시킬 때에도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죄인이 가장 고통이 덜하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나 베드로는 식민지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목을 베서 죽이지 않습니다. 쉽게 죽게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죠. 십자가에 매달면 예수님 같은 경우엔 당일 돌아가셨지만 보통은 짧으면 3일, 길게는 7일 동안 죽지 않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극심하게 당하게 하는 거죠. 감옥도 마찬가지여서 노예들은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고 그냥 그 안에 집어넣고 그냥 개돼지 먹는 거 주는 것처럼 위에서 먹을 거 던져주고 그 안에서 병보고 그냥 지내게 하는 겁니다. 반면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중요한 정치사범일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궁궐 뒤쪽에 보면 집들이 있어서 그런 집 중에 하나를 감옥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죄수를 가둬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아예 그런 감옥에만 있던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자기가 따로 새 집을 하나 얻어요. 자기가 돈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따로 나와서 생활을 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으면 또 자기가 자유민이면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여러 면에서 혜택을 본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가? 17절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쭉 그냥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꼼꼼하게 보면 유대인들을 만나는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17절을 보세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했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죠. 그 위에 예루살렘에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어떻게 했는가? 제일 처음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악한 일은 아니지만 가장 바람직한 양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2차 때도 그랬고요. 3차 때도 나중에 보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면은 얼핏 보면 야 이번에도 바울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뭔가 하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지껏 전도여행 때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회당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할 때는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는 본거지에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17절에 보면 주어가 누구냐면 바울이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모입니다. 어디에 모였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번 커피숍에 모였는지 2번 광장바닥에 잔디밭에 모였는지 3번 감옥 안에 모였는지 4번 바울이 얻어 살던 새집에 모였는지 어디에 모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확실한 것은 여기 회당은 아닙니다. 이 모임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유대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선별해서 초청을 하고 초청했던 유대인들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지껏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끝에 보시면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 자기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배척한 적도 없고 민족을 팔아먹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민족을 고발하거나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하고 자기가 이게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쭉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을 때 어떤 양상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막 고발을 해요. 그럼 바울이 자기가 막 죄가 없다고 막 적극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마지못해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지금 로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로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먼저 나는 민족을 배반하거나 관습을 막 버리라고 하거나 율법을 부정하거나 뭐 이런 한 적이 없다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는가? 아주 이유는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바울이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항상 회방거리가 되고 복음 전하는데 장애물이 생겼던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들이 빌미로 삼았던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 녀석이 관습을 무시한다, 전통을 무시한다, 율법을 다 없애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아예 처음부터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만한 그런 근거들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해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뭐 그런 나쁜 일을 한다는 거 우리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사실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나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응이 회방거리가 되거나 복음을 전하는 장애 요소로 자리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지껏과는 전혀 다른 양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리 미연에 이것부터 처리를 하고 시작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뒤에 보면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23절을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참 이게 묘하게 돼 있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에 간 게 아니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야, 네가 뭐 나쁜 일 한다든지 이런 거 들은 적 없으니까 이번 안식일에 우리가 회당에 모일 때 여기로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기는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올지를 정하긴 했지만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유숙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돈 내고 살고 있는 새집인 거거든요. 자기 집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사람들은 찾아와라 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말씀을 강론했다. 여기도 강론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긴 합니다.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에는 첫 번째로 구약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했는지, 너희가 오해하고 있지만 메시아는 고난과 부활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했었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24절 25절에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결과를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지껏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다 믿지 않고 돌아서서 회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은 안 나옵니다. 그 중에도 감사하게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지껏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믿었냐면 경건한 헬라인들, 유대인은 아닌데 회당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가 나타난 거죠. 여지껏 바울이 선교행하면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들도 바울 자신에게는 굉장히 귀한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여지껏과는 다르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왔잖아요. 근데 여지껏과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맞이하는 결과도 여지껏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너에게 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도 참 독특한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할 때에는 유대인에게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상당히 미련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또 가고 해서 그러다 나중에 뒤늦게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초청해서 유대인을 전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심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난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로마에 가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모든 점에서 독특합니다. 그리고 여지껏과는 다릅니다. 그냥 쭉 읽으면 또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했던 행동 방식도 매우 다르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도 매우 다르고 나타났던 결과도 다르고 바울의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에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왔잖아요.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는 바울이 여지껏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녔던 그 모든 지역들보다 가장 멀리 있는 곳입니다. 가장 유럽 깊숙이 들어온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지금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유대인들의 핍박은 이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이제 핍박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지껏과는 다른 양상의 핍박, 혼란을 당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환경 속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언제든지 지혜롭게 또 열심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주님을 잘 사랑하고 섬겼지만 또 주님께서 새로운 직분 주시고 새로운 곳으로 보내시면 그곳에서는 여지껏 했던 것들을 경험 삼아서 다시 잘 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롭게 주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합당하게 섬기는 것일까 잘 생각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것저것 크고 작은 여러가지 일들을 맡겨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돌보며 또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를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조금씩 조금씩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또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순종했던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고 여지껏 행해왔던 것과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그가 원래부터 성숙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바울을 닮은 모습들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